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같이 주위에서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시간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과의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서 2시간에 걸쳐서 죄를 용서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같이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죠. 복된 소망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소망 하면은 뭐 저희 교회가 복된 소망 교회니까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복된 소망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 구절이 이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복된 소망,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러한 복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러한 복된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구원받기 전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에 있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세상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 사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명예, 더 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어떤 것이냐? 바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돈이나 명예, 어떤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때로 따라가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사실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 그러한 소망의 이제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관점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큰, 더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것을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돌아갈 자신의 고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믿는 자들의 영광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복된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참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복된 소망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모두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참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또 좀 죄를 좀 짓고 그럴 때는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 관점이 변화됐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이미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을 얻는 이 복된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죄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제외된다라는 것,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가 처형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을 때 죽음에 넘겨주셔야만 했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이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진노하시는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위에 머물러야 할 이 진노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내가 바로 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까 이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더욱더 큰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며 영존하는 생명이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쏟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보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도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화 안 나겠어요?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뭐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선함에 이르라, 뭐 너희 행실로다가 어떤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쏟아질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냥 건져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절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인간들 향해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가 말하노라. 예, 이것까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그들에게 굉장히 큰 고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재앙이 왜 왔어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이러한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모든 거 다 받아주시잖아요. 예, 때때로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조건 다 받아주진 않잖아요. 때때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겪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정말 모든 인간들에게 너무나 쉽게 예, 어렵지 않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그냥 이것을 받아줘라. 예,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배소 2장 8절에서 9절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인정해라, 받아라 이거잖아요. 예. 근데도 안 받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도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아담은 바로 사탄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예. 이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 사탄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오죠. 예, 내가 저 높은 북쪽 하늘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오죠. 예,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과 거역하는 길,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이제 이불을 사랑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길, 결국은 사탄의 길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본을 따라서 사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자신의 길을 걷고 사탄의 길을 걷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 한 구절, 예배소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말씀, 이거는 이제 내용이 기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이제 열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춥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부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게 되면 비로소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제 준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중대지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제1급의 외교사절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대사관 이렇게 잘 알죠? 대사라는 것은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지는 사람을 우리가 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도록 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사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대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대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대사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 볼 때 사실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대표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참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예. 참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삼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대사라는 것은 그냥 네 혼자 가서 잘해라 이게 아니고 대사라는 그 직위에 있어서는요 권위도 있고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삼아주실 때 그러한 권위와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실 때 누구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만해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어떤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된 것도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신실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냐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 내가 전에는 신성한 모독하는 자요.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우리도 그랬죠.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으냐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 행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비번, 영적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때, 대사라는 직분은 거기에 합당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보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함만 주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참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는 건 맞죠.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신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이것을 처리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